안녕하십니까.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의 친구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인데 지금 5주 동안 저희 예배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오늘 예배를 같이 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 옆에 있는 브랜밀 찬양팀 목사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양을 하는 뒤에서 키보드를 저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렉스 디머한테 바톤을 넘기고 여름 동안 서바리콜을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비버튼4를 위해서 계속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을 기다려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예배 전에 하나님께 맞추고 찬양 뒤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9주째 쓰레지를 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은 한 그룹의 사람들이 한 특정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바뀐 것과 그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삶을 바뀌었고 결과로 그들이 문화에 파괴적인 변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로 많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불꽃을 계속해서 점화시키는 스파크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부서진 세상이고 우리 대부분의 상황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짐은 우리 삶의 모든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복음은 그 격차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복음은 타락한 인류와 사랑과 하나님의 사이의 연결을 모든 사람에게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죽음, 부활의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생각지 않은 움직임이나 혁명이 발생됩니다. 복음의 큰 아이디어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문화, 환경,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재연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저에게 여전히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 반응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도자로서 많은 반응을 봤습니다. 저는 목사와 지도자로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매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모든 것을 성취하고 싶다고 합니다. 도시와 지역,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비전을 공유할 때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저는 소화전을 여는 것처럼 제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때 제가 일반적으로 본 반응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말과 제안을 듣고 정말 흥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차에 올라 타고 가자 하는 시계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 반대편 스펙트럼의 끝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늦은 채택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팔을 교차하고 저를 의심스럽게 봅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저에게 정말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은 제 비전을 듣고 흥분하는 사람들이지만 비전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제 비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기적으로 원하는 것과 제가 던진 비전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비전에 세 가지의 다른 반응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롭고 관련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룹은 세 번째 그룹입니다. 사람 자체를 흔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룹은 비전운동에 참여한 그룹이지만 잘못된 원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제 경험상 복음에 대한 세 가지 기본 반응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본문이 이것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성벽 밖에서 스데반이 살해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소개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즉각적인 여파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뚜렷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자, 채택자, 융합자. 처음 두 가지를 빠르게 살펴보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기를 보면 사울은 복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던 것 같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헬레니즘 유태인입니다. 다리 말하면 사울은 그리스 문화를 받고 살아온 유태인이고 그가 히브리어 유태인들보다 작다고 여겨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인 유태인 같은 사회 계층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보고 그가 열심히 일한 것들은 상상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상실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항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의식적인 결정은 아닐 수 있고 잘못 정보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사람에겐 복음은 그들이 살아온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선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런 분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면을 보지 못했다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바울로 같이 말합니다. 또 여기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채택자. 우리가 채택자에 대해 읽기 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당시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저는 이 마지막 줄을 좋아합니다. 이 도시에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기 구절엔 빌립에 대해 다시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이라고 부르는 이 운동이나 혁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6장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충실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럴 때 박해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언덕으로 도망가지 않고 빌립은 예수를 선포하는 길을 완전히 채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했고 거기에는 거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 빌립은 채택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전 모습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새로운 삶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은 오늘날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반응이 마치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꿈에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가 된다고 말했다면 저는 그 말에 웃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저의 인생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길에 진심으로 합류했고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꿈은 예수님의 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을 예수님의 계획에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독교의 위험한 응답은 이 세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맛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여기 구절을 보면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종류의 마술사였고 실제 역사적으로 그는 마법사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선생님과 같은 인물이었으며 그의 마술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은 그에게 주의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빌립이 와서 예수님에 관해 말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특정한 것을 믿고 특정 아이디를 추구하고 특별한 종교인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대면하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채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채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택자를 생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시몬 자신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 마법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시몬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로 보냈다. 그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이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여길 보면 사도들은 빌립에 대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그들이 가는 이유는 통치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활동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면서 흥미로운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법사 시몬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8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시몬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을 베푸는 것을 보고 좋은 재주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모자에서 토기가 나오는 단순한 마법이 아닌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제안합니다. 동일한 힘을 가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에 관한 강력한 교훈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왜 이렇게 단단하게 말합니까? 그는 왜 이런 식으로 그에게 힘을 줍니까? 시몬이 순진한 마음에서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며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라는 말은 가족의 상속에 관련된 말입니다. 차지할 목. 은 가족의 가족의 멤버로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가 하는 말은 당신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는 것에 돈을 낸다는 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복음에 위배됨으로 이 생각을 유지한다면 복음의 내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여기 중요한 점을 잊어버리고 있어.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가 마법사 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에 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힘에 대해 중점을 가졌고 그는 결과에 관해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자신 이익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제안이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복음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아주 작고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침식시키는 바로 그 접근 방식입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의 삶을 이끌어 온 것은 무엇입니까? 명성이었습니까?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였습니까? 그가 그의 정체성을 이런 것들에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특히 누군가의 관심이나 특정 개인 또는 그룹의 확인이나 위로 또는 즐거움의 경험 또는 상황에 대한 통찰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걱정 없고 고통 없는 삶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생산성을 높이고 변화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안전성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록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특정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심리학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융합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융합의 뜻은 재설, 서로 다른 종교의 합동 또는 시도된 문화 학교를 합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미국의 삶과 길과 합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 및 목표, 경제, 정치를 합동시키려고 합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바라는 방정식에 예수님을 추가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시몬이 자신의 힘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한 예수님 목적이 아닌 우리의 수단으로 바꾸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 또는 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끝났다 하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면 또는 교회와 끝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파고 들을 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진행되는 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한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사람 관계, 돈 관계,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았다 등등 이유가 많습니다. 목록이 계속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얻지 못하신 것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만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필요로 따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에서 중요성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지만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시몬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단어 회개는 문자 그대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상실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꿈을 주고 저는 이것을 예수 왜곡 자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그들은 원하고 실제로 찾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모험을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저와 같이 궁금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다른 대본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새로운 게임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저항, 입양 또는 동기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